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들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메노 배에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로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하가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 바다를 지나 그레테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따라 미양이란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란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하반절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1인칭 현재형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리 말씀이 에메트라는 명사에서 났는데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이 아멘입니다. 세월호라는 배가 바다에 침몰하였고 그 일로 그 상처와 그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누가 이 일을 만들어냈는가를 생각하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해프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점은 수많은 직선이 통과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점은 또 다른 수많은 점이 통과하는데 이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하나의 직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가지고 수천만 사람들이 다 말을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점에서 이 사건으로 통과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직선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잡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가 사람들에게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비판을 받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시민권자로서 그는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으나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 그 어간에 그는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배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때 갈아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오늘 우리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와 대단히 중요하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하나의 의미로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이 배를 타고 무라를 출발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배가 이제 크레테라는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먼저 내린 곳이 미항입니다. 그 미항에서 시간을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겨울이 곧 임박해 왔습니다. 지중해의 겨울은 많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어서 사실 항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 이제는 불가능한 항해가 불가능하니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사람들은 그 크레테 섬의 그 미항에서 조금 멀지 않은 페닉스라는 항구로 이동하자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바울은 그제서 목소리를 내고 말하죠. 안 됩니다. 배를 항구를 떠나보내서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포승줄로 묶여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그 군인들의 그 지도 아래서 있는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에 대해서 잘 알고 바다에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겨울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 그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특히 선장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내 실력을 뭘로 보는가? 선주가 말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겨울을 지낸 것보다는 페닉스가 더 가깝고 안전하고 비용도 덜 든다. 그러니 그리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항과 페닉스는 그냥 직선을 따라 쭉 해변만 따라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항구입니다. 그 페닉스에서 겨울을 나자는 것이 선장의 의견이요 그리고 선주의 동의한 바인 그리고 백부장은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옮길 수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그 배는 미항을 떠나 출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항구 피닉스를 향해 가는데 갑자기 만만치 않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노련한 선장과 노련한 사공들은 배를 저어서 열심히 해변을 따라 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라굴로는 바로 섬에서부터 불어서
배를 밀어서 바다로 계속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풍랑에 의해서 꼼짝없이 밀려가고 밀려가고 밀려가다가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는, 밤과 낮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나날이 14일이나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에 다 토하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장이고 누가 선원인지, 누가 1등 항해사인지 2등 항해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주는 소리치고 해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모두 다 결국 자기 생명만 살려고 하는 그런 짐승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소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4일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은 훨씬 더 심해졌고 배는 계속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밖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배는 스스로 갈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내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때 안심을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여기는 계급도 없이 그리고 사회 질서도 사라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는 혼돈과 혼란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라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배는 깨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내가 소속이 된 나의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두 가지. 첫째로,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여기가 너의 무덤이 아니다. 너는 배에서 죽지 않는다. 이 바다에서 수장되지 않는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에게 지도력을 지금부터 행사하도록 한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이제는 276명 되는 여러분들을 내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들은 나의 양떼요. 내 말을 들어라. 안심해라. 그러므로 안심해라. 이때 바울이 한 짧은 스피치에서 두 번이나 안심을 말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도 안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속에 그 말씀이 침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무시하던 죄인이고 죄수이기 때문에 가장 천대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지도자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요. 그리고 방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했고 준비했는지 바울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씩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삼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굶었고 도대체 이것을 먹고 내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 않고야 그것이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먹고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 없이 이거 먹고 죽는다 그러면 먹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먼저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잡숴 보십시오. 그제서야 사람들은 떡을 떼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신 주님, 다시 찾아가신 주님, 절망 가운데 한 마리 고기도 밤새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생선도 주신 주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쓴,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애쓴 그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 먹이고 난 다음 이제 그들이 정신 차려서 어딨지 못하게 되는가 그러고 있는데 사공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점점점 바다가 더 얕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그 닻이 점점점 끌리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서 잡아당겨 보니까 다시 조금 더 끈이 올라오고 줄이 더 올라오는데 점점 길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어딘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섬에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릴 것이라고. 과연 그 말대로 어느 섬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공들이 줄을 내리는 척하며 내리는 것이 뭔가 하니까 거룻배입니다. 뭐요?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를 내려서는 저들이 타고 내리려고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고 들으신 얘기죠? 사공들이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와 아니 선장이 배를 타고 자기들이 남을 구출해야 할 그 배 타고 도망치듯이 지금 선원들이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을 잡으시오.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잡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즉각 선원들을 탁 잡아서는 끌어 다시 배로 올렸습니다. 백부장은 백부장이란 계급장이 있지만 군인들은 백부장보다 죄수 바울의 말을 즉각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끌려 올라오고 그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있는 기구를 가지고 물결을 잡아서 섬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인가요? 누구든지 뛰어내리면 섬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 섬 어딘가로 숲으로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죄수들이 문제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죄수들, 그런데 군인들이 백부장을 찾아가서 백부장님,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놓쳤다면 큰일 날 테니 책임져야 할 테니 죽입시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이 일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는 필요한 사람이고 그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누구든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뛰어내려서 섬을 향해 가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헤엄을 칠 수 있다면 다 풀어서 달려가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호에서 누구든지 헤엄을 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기구를 동원할 수 있다면 나가라, 나가라, 여기 있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누군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의 그 판단과 그 명령은 이미 사실은 바울이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미 행사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엄청난 일. 그래서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서로 도우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입니다. 배는 깨지고 이제 양쪽에서 물이 만나는 곳에 만났기 때문에 배가 부스러져 조각이 흩어나가버리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배에 올라가 구원 받았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7장 44절 후반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14일 짧은 시간 아닙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해를 보지 못하였고 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있는 기구를 다 밖에 던졌고 그리고 그냥 나무 상자같이 된 그 배에서 276명이 서로 아무런 질서도 없이 서로 살려고만 애를 쓰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된 그런 상태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같이 어느 섬에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의 믿음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여러분,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대체 무슨 뜻인가? 그 사건은 100명이 100가지로, 1000명이 1000가지로, 만명이 만가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을 통과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오직 하나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직선만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들어야 하고 지금 듣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 성들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면 여러분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들은 오해하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의 생명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거야 추측한다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되기 위하여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276명을 다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아깝고 안타까운 그 생명들이 죽어간 그 모습 보면서 선장이 가장 먼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탈출하는 장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세월호를 다시 본다면 우리는 그에게 조명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 조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온유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 이름 들었을 때 예,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였습니다. 과연 그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의 사택에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반 반장 아이였는데 그는 갑판까지 나왔죠. 그러니 이제는 구출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장이니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라는 아이가 그냥 그 길로 구출되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았을 텐데 이를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상을 떠나 죽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먼저 가야 하고 주님께서 먼저 오신다면 주님 앞에 가야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데 죽음으로써 자기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흔적과 예수님의 그 향내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조명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가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은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생각한 것이 주님이요 그리고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전체 큰 그림이 마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나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오시는 그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그는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리라 붙들려서 그는 재판받고 그리고 죽은 바 된 자가 되리라는 그런 성령의 경고를 받았으나 그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목을 어긋막고 울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은 주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바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276명과 함께 바다에서 14일을 동고동락했던 이 사도 바울이 끝내 생각한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 그가 이제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그들을 구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붙드셨고 그 붙들림에 의하여 바울이 일어난 것임. 처음에는 그의 말이 무시되었고 그래서 그가 지도력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되었을 때도 그는 끝내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여러분이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일 수 있으며 이 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혼란 가운데 자기 살기 위해서 선장이 그리고 선주가 그리고 선원들이 그리고 백부장이 아무 일도 구실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일어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확신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이 준비해야 할 가장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준비는 be still, 잠잠히 있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가만히 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물리학으로 볼 땐 이것은 그냥 포텐셜,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이 위치 에너지는 실제로 주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진정한 에너지입니다.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하며 소리 지르며 결국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끌어냈구나 외칠 그때에 모두가 다 위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 위험한 것입니다. 서로 찌르고 서로 던지고 서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사도 바울이 그때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리와 절망이 주님의 그 음성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조용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사건이 되리라고 내 생명이 사건이요 내 삶이 사건이요 나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진 그 사건이 되리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배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23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 3년 전에 저는 기도원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이 말씀 묵상하며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설교 앞부분에 함께 찬양한 이 노래입니다. 내가 언젠가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하게 되면 매주 설교 때마다 이 말씀 함께 찬양하리라 우린 지난 20년 동안 이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성가대를 만드시고 지휘하셨던 김인성 장로님께서 이 곡을 만져주셔서 오늘 우리가 매주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확실하고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름다운 여러분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꾸는 말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